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인들 간에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군대로 말하면은 그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만대를 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여 좋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계속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인내하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이고 또 좋은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또 특히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 또 범사에라고 하는 말,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신앙의 생활 습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런 습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당시에 유명한 현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그 현인은 어머니를 데리고 저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네 그루의 나무를 뽑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잡은 것이 이제 갓 심은 나무예요. 가시면 오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뽑는데 이 두 번째 나무도 뭐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주니까는 쓱 뽑혔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힘을 써가지고 용을 쓰다 보니까 용케 그 나무도 뽑혔어요. 근데 네 번째 나무는 이건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뭐 재주를 부려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현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참 건강한 심성과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심어주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장래에 참 좋은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 가운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또 다른 말로 요람에서 생긴 버릇은 무덤까지 간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그 가진 그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것,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습관이 다 있어요. 그 습관 가운데서 좋은 습관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습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게을러 터졌고, 그리고 만나면 싸움질하고, 그런 습관은 분명히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늘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화목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상 격언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찡그리고 화내고 그런 얼굴보다는 늘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무엇이냐? 길가에 핀 장미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길가에 꽃이 피어있는 장미꽃,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볼 때마다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때, 우리가 미소를 보일 때 보는 사람도 기쁘고 자신도 기쁘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헬라어에 보면 보니까 판토테 카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일이 성취가 되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좋든 좋지 않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성령께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한숨이나 쉬고 근심만 하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대학에서 설교자의 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특강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하는 내용과 적합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아, 천국은 저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그렇게 교인들이 잘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를 쭉 하는데 처음부터 한쪽에서 참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주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의를 듣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 스포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 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도 지금 자네 표정으로 설교하면 딱 맞을 걸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늘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났을 때마다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만날 때마다 자녀가 기쁘고 미소를 짓고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면 그저 말을 안 해도 부모 마음은 놓이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를 말씀을 하는 거죠. 1787년에 미국에서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위원들이 서로 일치가 안 됐어요. 분열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퇴장하려고 할 때에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서 해답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헌법이 1788년에 비준이 되고 제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미국 역사는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리더가 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기도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새벽 일찍 그리고 혹은 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가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등산하기 위해서 운동 위해서 가난산에 가셨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문맥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저 24시간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헬라어에 보니까 아디 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라는 말, 좀 말이 길어요.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24시간 동안 계속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고 싶으면 쉬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호흡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숨은 나중에 쉬자, 숨을 안 쉬면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숨은 더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든 집에 있었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픈되어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입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그날 특식이 나옵니다. 돈가스가 나와요. 특별한 반찬입니다. 평소에 못 먹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저 앞에서 병사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또 여기저기 막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평소에는 하나씩 주던 것을 그날은 돈가스를 두 개씩이나 1인당 두 개씩이나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식을 타오던 병사가 상급 부대 가가지고 돈가스 한 상자 그리고 소스 한 상자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이 헷갈려가지고 돈가스만 두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 없는 퍽퍽한 돈가스를 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고참 하나가 탁 일어서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불평하지 마. 오늘 우리는 돈가스 두 개씩 먹지만은 저 어느 부대는 소스만 두 개씩 먹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당하면서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우리는 감사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 보면은 엔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든 불행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고 그저 이렇게 몇 가지 골라만 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편식하면 안 돼요. 내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고 아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어. 야, 이때는 뭐 감사하지 뭐. 그래서 몇 개 골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혹은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씩씩거리면서 아, 오늘 내가 아주 그냥 뭐 운이 그냥 안 좋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오늘 물건은 빼앗겼지만은 내 목숨은 빼앗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지 내가 강도 짓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늘은 강도를 만났지만은 지나간 그 세월 속에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이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이 너무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굶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아 우리가 소시적에는 그러면 꼰대라고 하지만은 우리 소시적 옛날에는 얼마나 굶었는지 모른다고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굶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이 환경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내가 열심히 산 덕분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고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인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많으면 또 감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주변에 좋은 동무들, 좋은 친구들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옆에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사람이요. 배우는 게 참 이 따라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쁜 것은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좋지 않은 늘 불평하는 그런 동무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참 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고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좋다고 막 나오던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럴 거면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걸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피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적으로 집어넣자고 하는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그런 방백들이 눈을 부하리고 저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물불 끓고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기도할 환경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날부로 자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그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기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뭐 짐작이 가잖아요. 물을 이렇게 고기를 숙여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뒤로 탁 젖혀가지고 꿀꺽하면서 넘어가요. 그걸 보던 어떤 사람이 야, 참 살기 힘들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저 정도 고생은 해야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분이 또 말하기를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닭이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주신 거 감사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삼킨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은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으로 짜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절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아직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속으로 뛰어내린다. 풍랑이 오니까 아유 이러다 죽지. 아직 배가 아직 그래도 견디고 있는데 죽을 줄 알고 미리 뛰어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쉽게 절망하는 그것을 꼬집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관이 있어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순교자 브래드포드는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믿는 사람 참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왕께서 저를 놓아주셔도 감사하고요. 저를 불에 태워 죽여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쉽게 되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정말 믿음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